VOA 세계 뉴스입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12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 정 지소미아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밀리 합참의장은 도쿄 총리관저에서 아베 총리와 만난 뒤 기자들에게 우리는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 정이 종료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 청와대는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이유로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종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협정은 오는 11월 23일 효력이 종료됩니다. 또 밀리 합참의장과 아베 총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이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미국과 일본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 일방적인 상황 변경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밀리 합참의장은 일본이 중동에 자위대 함정 파견을 검토하는 것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밀리 합참의장은 일본 방문에 이어 14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44차 한미군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밀리 합참의장은 아베 총리를 만난 뒤 야마자키 고지 일본 통합 망료장과 별도로 만났습니다. 유럽이 11일 이란의 우라늄 농축에 대해 극히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독일, 영국, 프랑스와 유럽연합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우라늄 농축 재가동이 2015년에 체결되는 이란 핵합의 탈퇴를 유감스럽게도 가속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란은 포르도에 있는 핵설에서 합의를 어기고 우라늄 농축을 시작했습니다.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은 핵합의 서명국들이 미국의 제재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경우 이 같은 조치를 중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11일 이란의 미신고 핵시설에서 우라늄 입자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과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은 지난 2015년 핵합의를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이란 핵합의를 탈퇴하고 이란의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에보 모랄레스 전 볼리비아 대통령이 멕시코로 망명했습니다.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11일 멕시코 정부가 제공한 비행기를 타고 볼리비아를 떠났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모랄레스 전 대통령의 수도 멕시코 시티에 12일 도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스를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일 파블로풀로스 그리스 대통령을 만나 양국 간 현황과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중국과 그리스는 시진핑 주석의 이번 방문을 계기로 16개 경제협력 방안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나라는 특히 아테네 인근 피레우스항 투자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중국 국영 해운기업인 중국 원양해운이 거액을 투자해 피레우스항을 유럽 최대 상업항으로 키울 계획입니다. 중국은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대륙이 교차하는 피레우스항을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추진의 핵심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낙상에 따른 출혈로 인해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았습니다. 미 언론에 따르면 카터 전 대통령은 11일 남부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에모리대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고 회복 중입니다. 뇌압은 며칠 전 낙상으로 인해 출혈이 발생하면서 상승했다고 카터 전 대통령이 설립한 카터 센터가 밝혔습니다. 현재 95살로 생존한 전직 대통령 중 최고령인 카터 전 대통령은 미국의 제39대 대통령으로 지난 1977년부터 81년까지 재임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지난 1994년 전직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평양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을 만나 평화와 비핵화를 향한 단계적 조치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한국의 김면철 통일부 장관이 오는 17일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합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김면철 장관은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한반도 국제평화포럼 참석을 위해 워싱턴과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오는 20일 워싱턴 미국 평화연구소에서 열리는 한반도 국제평화포럼은 통일부가 주최하고 USIP와 세종연구소가 공동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3일 수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는 미-한일 삼각공조 분열을 노리는 중국과 북한의 이익이 된다며 협정 연장을 촉구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북한의 핵활동을 우려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I call upon the DPRK to comply fully with its obligations under relevant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o cooperate promptly with the agency.
아프리카 세네갈에서 북한 의사 30여 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 포착됐습니다. 북한 지역 오늘은 흐리고 새벽에 서쪽 지역부터 비가 시작됐습니다. 낮에는 모든 지역으로 확대되겠고 평안북도와 함경북도 지역엔 눈이 내릴 수도 있습니다. 평안남북도와 황해도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이 어제보다 2도에서 5도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8도 사이, 낮 최고기온은 0도에서 16도 정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에서 3미터,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3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한국 당국에 이달 말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연장을 촉구했습니다. 협정 종료는 미-한일 삼각공조 분열을 노리는 중국과 북한의 이익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에 나선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유지를 촉구했습니다. 밀리 합참의장은 11일 도쿄 방문길에 기내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을 일본과 미국에서 분리시키는 건 명백히 중국과 북한의 이익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일 3개국이 매우 밀접하게 연계되도록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지난 2016년 11월 23일 체결한 지소미아는 오는 23일로 효력이 종료됩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철회되고 양국 관계가 정상화돼야 지소미아 연장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북한의 위협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지소미아가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크 네퍼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부차관보는 이달 초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7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동해 상공 합동 비행의 시기와 훈련 위치는 모두 우연이 아니라며 한일 양국이 해결책을 도출하지 않은 한 이런 종류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한 안보협의회 참석을 위해 오는 14일 서울을 방문하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연계해 한일 지소미아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달 초 발표한 인도태평양 보고서에서 호주와 일본, 한국을 가치를 공유한 협력국으로 꼽으면서 미국이 역내 정보 공유 역량을 키우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미 국방부의 해양 안보 계획과 333조항을 소개하며 인도태평양 역내 정보 공유, 상호 운용성, 다국적 해양 공조 역량 강화에 약 2억 5천만 달러를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VOA에 한일 지소미아는 한반도 방위뿐 아니라 해양 안보를 포함해 전반적인 인도태평양 안보 구조에서 핵심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중국의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북한의 공해상 석유 환적 차단 등 집단 공조를 위한 포괄적 군사정보에 필수적이라는 설명입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VOA에 미국이 역내 전략에서 동맹국 간 정보 공유 중요성을 강조하는 건 중국의 잠수함 등이 공해상에서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특성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을 중계로 한 동맹국 간 정보 공유 약정, TISA 방식으로는 시간차가 발생해 추적이 어려워진다는 설명입니다. 미 해군은 지난 5월 인도, 일본, 필리핀 해군과 남중국해에서 첫 합동훈련을 실시한 데 이어 9월에는 말라바 해협에서 일본, 인도 해군과의 합동훈련을 통해 상호 정보 공유와 운용성 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북한의 핵활동을 우려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한반도 실정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반박했습니다. 우택성 기자입니다.
코넬 페루타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 대행은 11일 유엔총회 보고를 통해 북한의 핵 활동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The DPRK's nuclear activities remain a cause for serious concern. They are a clear violation of relevant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북한의 핵 활동은 여전히 심각한 우려 사안이며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겁니다. 페루타 대행은 북한의 요구로 IAEA 사찰관들이 북한을 나온 지 10년도 더 지났지만 위성사진 등으로 지속적으로 북한의 핵 프로그램 상황을 관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합의가 이뤄질 경우 언제든지 방북해 북핵 프로그램을 확인할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페루타 대행은 북한이 책임감을 갖고 안보리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I call upon the DPRK to comply fully with its obligations under relevant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o cooperate promptly with the agency.
한편 북한은 이날 김성 유엔 대사 명의의 성명을 내고 페루타 대행의 발언을 반박했습니다. 김 대사는 IAEA의 주장은 한반도 현실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것으로 북한은 이를 단호하게 거절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선의를 갖고 선제적으로 지난 20개월 이상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성 대사는 한반도에서 평화를 이루기 위한 핵심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미국과 북한이 합의한 공동 성명의 이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사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인해 지금까지 이에 대한 성과가 없었다면서 미북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의 책임을 미국에 돌렸습니다. VOA 뉴스 우택성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한 약속들의 진전을 이루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11일 교착 상태에 있는 비핵화 협상이 재개되도록 미국이 북한을 적극 설득하고 있다는 정의용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발언에 대해 묻는 VOA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국무부 대변인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미북 관계,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한 싱가포르 합의에 진전을 내기 위해서 전념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의 대북제재 명단에 개인 137명, 또 기관과 기업 84곳이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연합은 유엔 안보리 제재와 함께 독자 제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럽연합이 지난 3년 새 대북제재를 크게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11일 갱신한 유럽연합 통합금융제재 명단에 따르면 현재 개인 137명과 기관과 기업 84곳이 유럽연합의 대북 제재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3년 전인 2016년 12월과 비교해 개인은 3.5배, 기관과 기업은 2배 이상 증가한 겁니다. 당시 38명이었던 제재 대상 개인은 137명으로 3.6배 늘었고 39곳이던 기관과 기업은 84곳으로 2.1배 증가했습니다. 이는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등과 관련해 안보리가 2017년부터 대북 제재를 대폭 강화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됩니다. 유럽연합의 대북 제재는 핵과 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와 관련된 개인과 기관,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을 계기로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2차 핵실험 직후인 2009년 7월 열린 유럽연합 외무장관 회의에서 안보리 제재를 보완하고 강화하는 차원에서 자체적인 제재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현재 유럽연합이 독자적으로 지정한 대북 제재 대상은 개인 57명과 기관과 기업 9곳입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인 2017년 10월 개인 3명과 기관 6곳을 독자 대북 제재 대상에 추가하면서 유럽연합이 북한 정권에 대해 가장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is brings the level of pressure, economic pressure and diplomatic pressure from the European Union side on the DPRK.
북한에 대한 유럽연합의 경제적, 외교적 압박이 최대 수준으로 올라갔다는 설명입니다. 유럽연합의 제재 대상 개인 137명 가운데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현철의 전 인민군 원수, 오국열 전 인민군 대장, 윤호진 전 남천강 무역회사 대표, 이재선 전 원자력 총국장, 황석화 전 원자력 총국 간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성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과 전병호 노동당 군수담당 비서도 제재 명단에 포함됐었지만 사망 이후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유럽연합의 대북제재 대상 기관과 기업에는 조선공업개발무역회사와 단천상업은행, 남천강무역회사와 조선원자력총국, 노동당 39호실, 노동당 조직지도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제재를 받는 개인이나 기관, 기업에 속한 자금과 경제적 자산은 모두 동결됩니다. 금융거래도 금지되며 제재 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어떤 행위도 금지됩니다. 또 제재 대상자들의 유럽연합 회원국 입국이나 통과도 금지됩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와 관련한 물자와 장비, 기술, 소프트웨어 등의 거래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아프리카 세네갈에서 북한 의사 30여 명의 활동이 포착됐습니다. 석 달 전에 자원봉사 형식으로 입국한 것으로 알려진 이들이 외화벌이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함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네갈의 한 인터넷 신문에 아시아계로 보이는 의료진 여러 명의 사진이 실렸습니다. 사진 아래 기사에는 이들이 소아와 심장, 산부인과, 치과 전문의로 구성된 30명의 코리아 출신 의사들로 세네갈 수도 다카 동쪽에 위치한 티바운이라는 도시에서 의료활동을 했다고 소개돼 있습니다. VOA가 현지인 등을 토대로 취재한 결과 코리아 출신으로 돼 있는 이들의 국적은 북한입니다. 지난 8월 단체로 세네갈에 입국한 이들 북한 의사들이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다가 3개월여 만에 지역 언론에 등장한 겁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이들은 현재 자원봉사 형식으로 세네갈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날 티바운에서의 의료활동도 의료자원봉사 형태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은 이들 의사들이 외화벌이를 목적으로 입국했으며 현재 상업적인 의료활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로선 세네갈에서의 북한 의사들의 활동만으론 제재 위반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유엔 안보리 등에서 활동했던 제재 전문가는 11일 뷰에 보낸 이메일에서 제재 기관이 연루되지 않았다면 북한 출신 의사들의 자원봉사 형태의 지원 활동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금전 거래가 오간 증거가 드러날 경우 제재 위반이 될 수 있다며 이들의 활동을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종종 의사가 부족한 아프리카와 아시아 나라들의 의사들을 파견해 외화벌이에 나선 적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우간다는 유엔에 제출한 대북 제재 이행 보고서에서 우간다 이민당국이 9명의 북한 의사 등의 입국 허가를 취소했고 다른 정부기관들이 같은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키르기스스탄은 치과의사이자 사업가인 북한 국적자 한 명이 있다는 사실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 적시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세네갈은 최근 북한 만수대 창작사 출신 건설 노동자들이 외화벌이를 하는 곳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BOA는 지난 9월 세네갈에서 제재 대상 북한 회사인 만수대가 코르만이란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고 북한 노동자 30여 명이 이 회사에 소속된 상태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들 노동자들은 노동 허가증을 갱신하지 못한 채 세네갈에 머물고 있거나 관광 목적으로 입국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보리는 2017년 채택한 세 건의 대북 결의를 통해 유엔 회원국들이 새로운 북한 노동자들의 입국을 불허하고 노동 허가증 갱신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노동 허가증이 없는 노동자를 송환시키는 것과 별도로 올해 12월까지 모든 노동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도록 했습니다. BOA 뉴스 함자입니다.
스웨덴은 10월 현재 자국 내 북한 국적의 거주자가 없으며 이에 따라 북한으로 송환해야 할 노동자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주재 스웨덴 대표부는 지난 10월 31일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결의 2397호 8항의 중간 이행 보고서에서 이같이 공개했습니다. 스웨덴은 보고서에서 스웨덴에 2018년까지 8명의 북한 국적 거주자가 있었지만 지금은 한 명도 등록돼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리는 대북결의 2397호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12월 22일까지 자국 내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송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보고서 제출로 11일 현재 안보리의 23975 8항의 중간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모두 44개국입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저조한 이행 보고서 제출과 관련해 BOA의 논평 요청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해 7월 재무부 국토안보부와 함께 북한 노동자가 파견된 나라로 러시아와 중국, 콩고, 쿠웨이트 등 29개 나라를 지목했습니다. 이 가운데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폴란드와 러시아, 적도 기니 등 10개 나라에 불과합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한국통일부는 금강산 개별 관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변 안전이 먼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하는 등 금강산 문제 해법 찾기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금강산 관광 문제 해법 중 하나로 거론되는 개별 관광이 그 자체로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저촉되는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11일 방북 승인을 위해선 초청장 등 북한의 공식 문서가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갖춰진다면 한국 관광객의 방북을 승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선 남북 간 협의를 통해 신변 안전 보호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남북 간의 어떤 신변 안전 보호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어져야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08년 금강산에서 피살된 박왕자 씨 사건을 계기로 전면 중단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기 위해선 관광객에 대한 신변 안전 보장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금강산 문제에 대한 북한과의 대면 협의와 시설 등의 공동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북한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민 대변인의 11일 정례 브리핑입니다.
저희는 그 공동 점검단 이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대처를 하고 있고 북측은 문서 교환 방식으로 협의하자는 입장이 계속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5일 남측 공동점검단의 방북을 제안하는 2차 대북통지문을 발송했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선 어차피 재개발이 필요하다며 북한과 적극 협의해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현철 한국통일부 장관이 오는 17일 미국을 방문합니다. 한국통일부가 주최하는 국제회의 참석을 위한 방문이지만 금강산 문제 등 해법 마련을 위해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통일부는 12일 VOA에 관련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남측이 해법 찾기에 고심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이규창 인도협력연구실장은 남북 모두의 이익에 부응하는 새로운 형태의 관광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이 연구실장은 북한이 박왕자 씨 피격 사건 이후 금강산 관광지구법을 폐지하고 국제관광특구법을 새로 제정했다며 전반적으로 한국보다 다른 외국인 관광을 많이 고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수요에 부응하는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이제 금강산에 집착하기보다는 새로운 형태의 관광을 제안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원산 갈마지구 관광이나 이런 것들 좀 연계를 해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좀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들이 금강산에 가서 이제 관광하고 다시 오거나 아니면 반대로 북한에 온 사람들이 판문점 통해서 우리까지 내려와서 관광을 하고 다시 올라가거나 이렇게.
한편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최근 미국 백악관을 방문해 금강산 관광 재개 관련 내용이 담긴 서한을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지사는 11일 서울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금강산이 어렵다면 내년 4월 개장하는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 관광이라도 먼저 허용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최 지사는 원산은 북한이 온 힘을 기울여 개발하고 있는 곳으로 원산 관광이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원산 관광이라든지 또 남북이 오가지 못하는 상황이 최소한 좀 파괴될 수 있게.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는 현재 16개 호텔과 28개 콘도미니엄 단지, 캠핑장 등이 갖춰진 대규모 관광단지로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제11차 미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양국 간 협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협상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방위비 분담에 관한 기조가 새삼 주목됩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월 초 기자들에게 한국과의 관계가 매우 좋다면서도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수년간 매우 불공정하다고 느껴왔다고 말했습니다.
The relationship is a very good one, but I felt all along, I felt for years it was a very unfair one.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으며 더 많은 것을 지불하는 것에도 동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알다시피 우리에겐 3만 2천 명의 미군이 한국 땅에 있고 약 82년간 한국을 도와왔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As you know, we've got 32,000 soldiers on South Korean soil. And we've been helping them for about 82 years.
제11차 미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앞두고 한국을 공개리에 압박한 겁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은 트럼프 대통령이 꼽는 자신의 주요 치적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제10차 SMA 협정 합의를 통해 한국의 증액이 결정된 직후 내각회의에서 전화 몇 통으로 5억 달러 증액을 이끌어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자신이 한국 측에 과거에는 왜 이렇게 하지 않았냐고 묻자 한국은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500 million with a couple of phone calls. Then why didn't you do this before? They said nobody asked. So
한국을 비롯한 미 동맹국들의 소위 안보 무임승차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주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16년 3월 뉴욕타임즈 신문과 인터뷰에서 동맹국들을 포함해 많은 나라들이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며 대통령에 당선되면 미국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국가 부채가 머잖아 21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며 미국이 세계를 보호하는 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 세계 안보에 대한 미국의 재정적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 독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국가들과 같은 동맹국들이 이 부담을 나눠야 한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유세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예고하며 한국 등 동맹국에서 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카드까지 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해외주둔 미군 방위비 분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기조는 취임 이후 전 세계 곳곳에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만 비용 부담이 커서 공정하지 않다며 쓸모없어진 조직이라고 비판해온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분담이 대표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진전이 있었지만 더 늘려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나토 회원국 중 독일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으며 부자 나라들이 그동안 방위비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한국과 일본을 겨냥한 부자 나라 논리와도 일맥상통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미국 측이 요구하는 분담금의 세부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올해 말을 협상 시한으로 주한미군 비용 외에 미군 전략자산 비용이 포함된 50억 달러의 분담금을 요구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50억 달러가 이번에 처음 거론되는 숫자는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위스콘신주에서 열린 유세에서 우리가 매년 방위비로 50억 달러를 손해보는 나라가 있다며 어느 나라인지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There's one country we lose $5 billion. Yeah, I won't say. I don't want to embarrass anybody. The last thing I want to do is embarrass.
그 나라는 방위비로 5억 달러밖에 분담하지 않고 있고 자신이 전화 한 통으로 5억 달러를 더 부담하게 했다는 겁니다. 일부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이 나라가 한국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의 미군 주둔 기본 비용에 50%를 더한 비용을 청구하는 이른바 주둔 비용 플러스 50 방침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언론들은 여기에 더해 어떤 경우에는 미군 주둔 국가들이 분담금을 현재보다 5에서 6배 더 내도록 요구받을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과의 협상에서 미국이 실제로 거액 증액을 요구하고 나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지난 11일은 미국의 제향군인의 날이었습니다. 한국전쟁 참전 노병과 희생용사들을 기리는 기념행사도 열렸는데요. 행사 참석자들은 자유수호를 위해서 희생된 용사들을 기억하고 재향군인들을 보호하는 것이 미국의 책무라는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은경 기자입니다.
워싱턴 DC에는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 11일 한국전쟁 참전 노병과 가족 50여 명이 자리했습니다. 재향군인의 날을 맞아 한국전 참전용사와 전사자들을 기리는 추모 행사가 열린 겁니다. 이날 행사에서 폴 커닝햄 한국전 참전용사협회장은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며 한국을 지켜낸 참전용사들의 헌신을 되새길 때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Let America know who you are and what you did for freedom. We expect Americans to see our decorated heroes.
한국전 참전용사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유를 위해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미국인들에게 알리고 참전용사들의 자부심을 되살려야 한다는 겁니다. 커닝햄 회장은 자유수호를 위해 몸바친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 한때 잊혀진 전쟁으로 불렸던 한국전쟁. 하지만 아흔을 넘긴 노병들에게는 여전히 어제일처럼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해군으로 참전했던 92살의 참전용사 밥 램무 씨는 여전히 너무나 많은 기억이 있다며 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참전 당시 아무런 부정적인 생각 없이 최선을 다했고 그저 살아 돌아왔을 뿐이라는 겁니다. 램무 씨는 한국전쟁 이후 한 번도 한국 땅을 밟진 못했지만 책과 언론을 통해 접한 한국의 놀라운 발전상에 감격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자유를 수호한 한국이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행사장에서 주목을 끈 건 버지니아 출신의 11살 소년 매튜 스팅톤 군. 손수 만든 감사 카드 한 장 한 장을 노병들에게 건네며 자유를 지켜줘 고맙다는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노병들은 감격했습니다. 주한미군 출신 아버지를 둔 팅스톤 군의 형은 현재 아프간 파병 용사입니다.
I want them to cherish cards and feel thanks that
참전 용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었다는 팅스톤 군은 어린 세대로서 할아버지들의 헌신이 있어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참전 용사들에게 6년째 카드를 전하고 있는 팅스톤 군은 올해는 한국전 참전 용사를 포함해 카드 350장을 만들어 재향군인들에게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이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날 뉴욕에서 열린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번영은 자유의 이름으로 한국전쟁 등에 참전한 재향군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Every veteran here today and all across our land, you are America's greatest living heroes and we will cherish you now, always.
트럼프 대통령은 미 전역의 재향군인이 모두 미국의 위대한 영웅이라며 앞으로도 지금처럼 기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희생한 참전용사들을 섬기는 것이 미국인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이날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해 한국전쟁과 1, 2차 세계대전 등에 참전한 재향군인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특히 한국전쟁 참전용사인 자신의 아버지 얘기를 전하며 각별한 애정을 나타냈습니다.
My dad, a combat veteran from the Korean War. used to say with equal humility, the heroes were the guys that didn't make it home. But on this day,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자신의 아버지는 진정한 영웅은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전사자들이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펜스 부통령은 참전 용사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미국인들의 책무라며 매일매일 그렇게 할 것임을 다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국전쟁 등에서 실종된 미군 용사의 유해 신원 확인 작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미 상원에 상정됐습니다. 하원에는 연방정부 폐쇄 때에도 유해 발굴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의 마이크 크라프 공화당 의원과 민주당의 진샤인 의원이 영웅들을 집으로 데려오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재향군인의 날을 앞둔 지난 6일 소관 상임위인 국토안보정부업무위원회에 해부된 이 법안은 해외전쟁에서 포로가 되거나 실종된 참전용사들을 기리기 위해 상정됐습니다. 법안은 국립문서기록관리청 나라에 실종용사 기록수집소를 신설해 모든 관련 기록을 통합관리하고 모든 연방부처는 관련 기록을 나라에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또 독립적인 정부기관 성격의 실종용사기록검토위원회를 설립해 관련 기록을 감식하고 기록 전송과 기밀해제 검토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상원의 법안과 별도로 하원에는 미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굿 DPAA 지원법안이 상정됐습니다. 공화당 소속 스티브 린치 의원이 지난 8일 발의한 이 법안은 연방정부 부분 폐쇄, 즉 셧다운에도 참전용사 유해 신원 확인과 발굴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법안은 이 업무를 사람의 생명 또는 재산 보호와 연관된 긴급 서비스로 분류해 해당 DPAA 직원들은 연방정부 셧다운 기간에도 일부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일시해고 상태, 즉 펄로에서 제외되도록 했습니다. 현재 DPAA는 한국과 베트남, 필리핀 등지에서 참전용사 유해 발굴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1990년대와 지난해 북한에서 송환된 미군 유해와 1990년에서 2005년 사이 북한에서 발굴한 유해의 신원 확인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전쟁에서 실종된 미군은 7,600여 명으로 이 중 5,300여 명의 유해가 아직 북한에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지훈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덴마크 비정부기구의 대북제재 면제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 식량 상황 개선을 위해서 농기계 등을 북한에 보낼 예정입니다. 우택성 기자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덴마크 비정부기구 미션 이스트에 대북제재 면제 요청을 승인하며 승인 서한과 함께 면제 물품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서한에 따르면 미션 이스트는 북한 지방의 취약 가정에 대한 식량 안보 상황 개선을 위해 농기계 등의 반입을 요청해 승인받았습니다. 세부 물품으로는 쌀 탈곡기와 제분기, 옥수수 탈피기 등의 기계류와 감자 저장고, 발화실 등의 시설 건설을 위한 철판 등의 자재류 15개 품목입니다. 미션 이스트는 감자 저장고 등의 시설을 북한 판교군 구당리 등의 지역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세부 품목을 명시한 것과 달리 구체적인 금액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위원회는 해당 물품에 대한 제재를 2020년 5월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며 이 기간 안에 북한으로의 반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션이스트는 지난 2011년부터 대북지원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이 단체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여름 덴마크 비정부기구로는 처음으로 북한의 상주 사무소를 열었다며 현재 2명의 상주 직원이 근무 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사무소 설립으로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더 깊이 관여할 수 있고 현지 주민들의 수요에 더 빨리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카이 코이블라가 북한 사무국장으로 국장직을 맡기 전 핀란드 개발협력기구 FIDA에서 북한 사무소 국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미션이스트는 북한 지원 사업 중 특히 식량 상황 개선을 위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미션이스트는 앞선 지난 7월에도 북한 어린이와 여성에 대한 긴급 식량 지원 사업에 미화 11만 3천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승인으로 현재 안보리로부터 제재 면제를 승인받아 진행 중인 북한 인도주의 지원 건수는 총 22건이 됐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미국 동부 리치몬드에 살고 있는 30대 남성 MD염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그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장양희 기자입니다.
제가 리치몬드 오기 전까지는 사실 저는 한국에서 1년 이상 살아본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한국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일자리도 제가 어느 한 일자리에서 6개월 이상 일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한국을. 북한...
떠돌이 생활이 10대부터 시작됐다고 말하는 앤디 염 씨는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기까지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 몰랐습니다. 미국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었던 앤디 씨는 무슨 일이든 직접 부딪히면서 내 미래를 걸 수 있는 일인지를 따졌습니다. 미국에 오자마자 6개월 동안 페인트칠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카고와 시애틀을 오가며 통신회사의 안테나 설치 보조사로도 일했습니다. 어느 정도 수익이 될 것 같았는데 회사의 부도와 함께 그 일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구직 활동을 시작한 앤디 씨.
단어 소통이 안 되니까 아예 뭐 영어권 쪽으로는 뭐 구직 활동을 하려고 생각도 안 했었었고 뭐 한인들이 운영하는 회사라든지 뭐 그런 쪽으로도 한인들만의 그 뭐 한국어로만 해서 소통이 가능한 그런 데도 꽤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 이걸 하고
영어를 못해도 살 수 있다는 말이 나올 만큼 미국 내 도시 가운데 한인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서부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앤디 씨도 한인 지역 신문의 광고란과 인터넷 검색도 한글로 그리고 한인 업주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일본 초밥집에서 초밥 만드는 기술을 배워볼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스시를 배워볼까 해가지고 그 식당에도 한 하루를 딱 주문했습니다. 근데 첫 하루를 가서 이렇게 해보니까 아 이거 나하고 너 전혀 안 맞구나 그래가지고
뭐가 안 맞는 거예요?
가만히 서가지고 뭐 이렇게 손님들을 상대를 해가지고 뭐 서빙 처음에 그런 것도 스시를 배운다고 하면 그것부터 배워주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체계적으로 바닥에서부터 뭐냐면 서빙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자리가 되면 어느 정도 그 스시 보조도 할 수 있고 보조를 하는 정도 얼마 정도 이렇게 그 기한이 지나야 뭐 스시도 배워볼 수가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첫 하루 가서 이렇게 손님들을 상대로 서빙도 시키고 하는데 그런 걸 해보니까 이건 나하고 도저히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날 아마 그게 오후 2시나 3시에 이렇게 출근을 했는데 저녁에 9시까지인가 한다고 했는데 제가 그걸 마무리를 안 하면 못할 것 같다고 하고 그만두고 남았었거든요.
하루 이틀 견뎌볼까 생각도 들지 않을 만큼 음식점에서 서빙을 하든 요리를 하든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판단이 어느 때보다 빨리 들었습니다. 지역 광고지를 다시 살핀 앤디 씨. 그리고 사이딩, 일하면서 배우실 분이라는 문구로 구인 광고를 낸 건축 공사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외상자 마무리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때 갔을 때는 그분 그러니까 그 낡은 집을 그러니까 외상자 오래된 걸 벗겨냈든지 아니면 거기다 빈다든지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뭐 그런 걸 하면 뭐 주민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그런 게 많거든요.
처음 일주일은 시키는 일만 했습니다. 가져오라면 가져가고 합판을 자르라면 자르고 치수를 재라면 치수를 재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한달째부터는 제가 직접 뭐 웬만한 거 다 했었거든요.
아, 그게 이게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어깨 너머로
그렇죠.
배우고 배우는 거예요?
네, 그렇죠. 나는 뭐 현장에서 내가 다 프로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하시는 분들 가끔 가다가 아 이거는 이렇게 뭐 치수를 잰다 하면 이거는 이런 방법으로 재야 된다, 뭐 저런 방법으로 재야 된다,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씩 가르쳐주면 그걸 내가 얼마나 빨리 터득하는가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초밥집 일은 하루 시간도 아까울 만큼 맞지 않았는데 노동 강도가 제법 센 건축 현장에서의 일은 달랐습니다.
제가 일을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재미라는 게 내가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저는 그렇게 표현밖에 못하는 재미가 있으니까 뭐 그거 하는 게 싫은 나는 줄도 모르고 뭐 이렇게 또 일을 하다 보면 낡은 집을 이렇게 새 집처럼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면 아마 시간이 빨리 갔었던 것 같고 근데
성취감이 좀 있었던 것
그렇죠.
경험을 쌓는 동안 인정도 받았습니다.
처음에 가서 일단 80불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한 달 되니까 그분이 100불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3개월 만에 150불을 받았습니다. 바로 일당을.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미국에서는 뭐, 그 캘리포니아 쪽에서는 그 150불을 받는다고 하면 그냥 그 일당 받는 사람이 최고라고 봐야 돼요. 그 이상 거의 받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근데 그래도 한 150불을 한 3개월 만에 그분이 알아서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제가 뭐 혼자서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다 하고 하니까.
혼자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실력이 어느 정도 됐던 거예요?
내가 혼자서 알아서 뭐 누구 관여를 안 해도 저는 뭐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할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웬만한 기술은 어깨 너머로 배워도 전문가처럼 해냈습니다. 일도 적성에 맞는 것 같았습니다. 벌이도 제법 남들에 비하면 썩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1년이 좀 넘고 앤디 씨는 이 현장에서도 떠날 결심을 했습니다. 먹고 살만은 한데 자기 사업으로 한다고 해도 앤디 씨가 생각한 노동만큼의 벌이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앤디 씨의 구직 활동은 계속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역시 지역은 로스앤젤레스였고 냉방기기, 에어컨을 설치하는 회사를 찾았습니다. 일단 전화로 인터뷰를 먼저 하고 일주일 동안 일하는 것을 보고 임금을 책정하자 제안했던 앤디 씨. 첫 번째 현장에서 에어컨 설치 기사를 도와 일했습니다.
한 일주일을 일하고 그 한 얼마 정도 있으면 되겠냐, 얼마 정도 받을지를 원하냐 그래가지고 일단은 나는 뭐 그때 원하는 금액이 한 이 정도는 받아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얘기하니까 그쪽에서도 또 순순히 아 그 정도 줄 수 있다고 그러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아마 시간이 한 17불 얼마 이렇게 받았었거든요.
그 정도 선은 어떻게 정하신 거예요?
일단은 그러니까 뭐 회사 그게 회사는 회사 속 차원에서 일을 하는 걸 일주일 정도 지켜봤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 어느만큼 줘도 된다는 게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제 요구가 또 뭐 너무 이렇게 높았었던 것도 아닌 것 같고 근데 한 3,000불 정도는 제가 있어야 생활이 어느 정도 된다 이렇게 하니까 그분들이 시간당으로 이렇게 계산해보고 하더니 한 17불 정도 이렇게 나온다고 그 정도면 되겠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뭐 그게 이렇게 뭐 대체로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뭐 시간당 기본으로 한 12불 뭐 그 정도 이렇게 받을 때고 그래를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받고 그래 하니까 뭐 17불 정도면 저도 괜찮은 상태였어도 하니까
일주일 동안 뭐 하셨어요? 어떤 걸 보여주셨길래 이분들이?
그 에어컨 설치 같은 거 하고 하면 리모델링 하는 현장에 들어가서 오래된 걸 다 다시 철거를 하고 새로 또 이렇게 뭐 새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래 하는데 제가 같이 이렇게 그 일하시니까 뭐 한국말로 하면 사수분이신가? 그분이 이렇게 하는데 호흡이 잘 맞았었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되게 리코멘드를 잘 해주신 거지. 그러니까 그 잘 평가를 해주시고
페인트칠, 안테나 설치 보조, 사이딩, 그리고 에어컨 설치 보조. 하는 일마다 속도가 빠르다, 일을 잘한다 라는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건설 현장 일쪽에서 일손치가 좀 빠른 편이거든요. 이러니까 한두 번 보면 아, 내가 해야 될 일을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상황 파악을 하고 그러니까.
앤디 씨는 북한에서 기계에 대한 공부를 잠깐 해본 것이 전부였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제가 이런 일을 하리라고 생각도 못했었고
2년 동안의 구직 활동과 현장 체험은 앤디 씨에게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2015년 미래를 걸어볼 만한 일을 찾게 됩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미국 동부 리치몬드에 살고 있는 앤디 염 씨의 네 번째 사연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The Voice of America.
매일같이 쏟아지는 뉴스가 어렵다고 느낀 적은 없었습니까?
Police Director General Ronald De La Rosa said Monday that
Chief Prosecutor David Schwendeman said he would step down.
Netanyahu said was an Iranian drone after its incursion into
화제가 된 뉴스의 배경이나 설명을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든 적은 없었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여기에 대답이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마련해드리는 코너 뉴스 따라잡기를 들으시면 뉴스의 겉과 속을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는 한 주간 화제가 된 뉴스를 자세하게 전하고 뉴스 속 인물도 소개합니다. 뉴스 따라잡기는 매주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새벽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평안남북도와 자강도 흐리고 가끔 비 내립니다. 중강지역은 오전부터 눈예보가 있고 남포와 강계 오후에 눈 내릴 수 있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는 6도입니다. 낮 최고 13도, 양덕 아침 최저 0도, 낮에 10도, 남포 아침 최저 8도, 낮에는 14도, 신의주 아침 기온 7도, 낮 기온 9도입니다. 자강도 중강 아침 최저 영하 2도입니다. 낮에는 4도, 강계 아침 최저 1도, 낮 최고 4도로 예상됩니다. 황해 남북도 지역 흐리고 한때 비 내립니다. 해주의 아침 최저는 8도, 낮 최고 14도, 개성 아침 최저 5도, 낮에는 13도, 사리원 아침에는 7도, 낮 기온은 14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와 함경남북도 그리고 양강도 지역입니다. 역시 흐리고 한때 비 내립니다. 삼지연은 오전부터 눈예보가 있고 풍산과 김형권, 청진, 웅기, 선봉, 해산 지역은 오후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3도, 낮 최고 11도입니다. 원산 아침 기온 6도, 낮 기온 16도. 청진 아침 기온 5도, 낮 기온은 12도. 청진 김책 지역은 아침 최저 5도, 낮 기온은 15도. 해산과 삼지연 지역의 아침 기온이 많이 올랐습니다. 해산은 아침 최저 영하 4도, 삼지연은 영하 2도, 낮 최고는 3도, 삼지연 낮 최고 0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은 구름 많고 한때 비나 눈 내리겠습니다. 서해는 흐리고 가끔 비 내립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1에서 4미터를 일겠고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3미터를 일겠습니다. 11월 13일 수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12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시소미아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밀리 합참의장은 도쿄 총리관저에서 아베 총리와 만난 뒤 기자들에게 우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종료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 청와대는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이유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종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협정은 오는 11월 23일 효력이 종료됩니다. 또 밀리 합참의장과 아베 총리는 북한의 핵과미사일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이 폐기해야 한다는데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미국과 일본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의 일방적인 상황 변경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밀리 합참의장은 일본이 중동에 자위대 함정 파견을 검토하는 것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밀리 합참의장은 일본 방문에 이어 14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44차 한미군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밀리 합참의장은 아베 총리를 만난 뒤 야마자카 고지 일본 통합망료장과 별도로 만났습니다. 유럽이 11일 이란의 우라늄 농축에 대해 극히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독일, 영국, 프랑스와 유럽연합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우라늄 농축 재가동이 2015년에 체결된 이란 핵합의 탈퇴를 유감스럽게도 가속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란은 포르도에 있는 핵시설에서 합의를 어기고 우라늄 농축을 시작했습니다.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은 핵합의 서명국들이 미국의 제재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경우 이 같은 조치를 중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11일 이란에 미신고 핵시설에서 우라늄 입자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과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은 지난 2015년 핵합의를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이란 핵합의를 탈퇴하고 이란의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에보 모랄레스 전 볼리비아 대통령이 멕시코로 망명했습니다. 볼리비아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11일 멕시코 정부가 제공한 비행기를 타고 볼리비아를 떠났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모랄레스 전 대통령의 수도 멕시코 시티에 12일 도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스를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일 그리스의 파블로플로스 대통령을 만나 양국 간 현안과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중국과 그리스는 시진핑 주석의 이번 방문을 계기로 16개 경제협력 방안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나라는 특히 아테네 인근 피레우스항 투자를 위한 양해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중국 국영 해운기업인 중국 원양해운이 거액을 투자해 피레우스항을 유럽 최대 상업항으로 키울 계획입니다. 중국은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대륙이 교차하는 피레우스항을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추진의 핵심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낙상에 따른 출혈로 인해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았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카터 전 대통령은 11일 남부 조지아주 애틀랜타 에머리 대학에 입원해 수술을 받고 회복 중입니다. 뇌압은 며칠 전 낙상으로 인해 출혈이 발생하면서 상승했다고 카터 전 대통령이 설립한 카터 센터가 밝혔습니다. 현재 95살로 생존한 전직 대통령 중 최고령인 카터 전 대통령은 미국의 제39대 대통령으로 지난 1977년부터 81년까지 재임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지난 1994년 전직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평양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을 만나 평화와 비핵화를 향한 단계적 조치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한국의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오는 17일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합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김연철 장관은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한반도 국제평화포럼 참석을 위해 워싱턴과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용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